출애굽기 82번 메시지 성막과 그 기구에 관한 이상 재료와 식양에 관하여 두 번째 출애굽기를 연구할수록 나는 더욱더 출애굽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어볼 때 나는 이 책이 출애굽에 관한 것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에 관한 책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책의 제목인 출애굽기는 모세가 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목은 세월이 지난 후에 다른 이들에 의해 붙여졌습니다. 이 제목은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출애굽기의 내용의 일부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처음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어 그들로 애굽을 떠날 수 있게 하셨으며 그로 인하여 바로의 압제나 애굽인들 아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게 되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 책의 첫째 부분에 관한 한 출애굽기라는 제목은 포괄적입니다. 그러나 이 제목이 좋기는 하지만 많은 독자들에게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다만 사탄의 압제하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관련되어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목은 이 책의 목표나 완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두 번째 책은 최종적으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에서 출애굽만을 관심할 뿐 성막의 건축을 관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곳에서 여러분은 이 시대에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에 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까? 많은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건축이 하늘들 안에 있고 장래에 있다는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14장뿐 아니라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대로라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벗어나 백성이 바다 저편으로 안전하게 건너서 주께 춤을 추며 찬양하는 14장으로 종결되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에서 출애굽기는 14장으로 종결됩니다. 회복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의 체험에서 여러분의 출애굽기는 몇 장이나 되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2장까지만 나아갔고 또 어떤 이들은 14장까지 나아갔으며 어떤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24장까지 나아갔습니다. 더 체험이 많은 믿는 이들은 엘림에서의 샘과 하늘로부터의 만나와 갈라진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누렸으며 아말렉과의 전쟁에 투입되었으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 안으로 이끌려졌습니다.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출애굽기 15장에서 24장까지를 진정 소중히 여기고 자신들의 체험을 표현하는 찬송가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이 라이프 스타디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과 구속하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의 관점을 제시하는 장인 19장부터 24장까지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하였습니다. 19장에서의 이러한 교통의 시작 단계에서 짙은 흑암의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4장에서 대기가 바뀌어져 하늘이 청명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이르기를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한 이상은 전례 없는 것입니다. 전에 어느 누구도 청명하고 투명한 하늘 아래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와 함께 산 위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발을 보았음을 알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우리가 순수한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하며 삼위일체에 관한 전통적이고 체계적인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됨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놀라운 체험을 가졌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분에게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그분의 발도 씻겨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잡수실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팔을 씻겨드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물질적이십니까? 영적이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분을 다만 영적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그분이 아브라함에 의해 팔을 씻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수 있었느냐고 묻겠습니다.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신학적인 지식을 너무나도 신뢰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세기 18장에서 땅 위에서 물질적으로 걸을 수 있으셨는지를 설명하게 해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 예수님의 출생과 더불어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18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본 것은 유령이나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 사람과 대화하였으며 그 사람의 팔을 씻겼으며 그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들을 생각해 볼수록 우리 자신이 삼일 하나님에 관한 성경 속의 계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더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비밀하시며 놀라우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상을 벗어난 분이시요 삼일생에 관한 전통적인 가르침에 의해 합당하게 설명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체계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셨다고 말해주며 누가복음 2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음을 봅니다. 우리는 다만 성경을 믿고 그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서 우리는 모세와 산위에서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음을 명백히 알게 됩니다. 이러한 광경은 놀라우며 우리의 묘사 능력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들은 투명하고 청명한 하늘 아래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시내산에서 주님과 각기 다른 정도의 교통을 체험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었으며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본 산 위에 있었으며 대다수의 백성들은 산 기슭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숙하지 못했으므로 산 위로 오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자신의 교통 안으로 이끄셨지만 그들이 어떠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만이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린 것은 얼마나 놀라운 교통입니까?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자손의 상황은 오늘날 믿는 이들인 우리의 상황에 대한 한 폭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통하여 구속함을 받았으며 애굽을 떠났으며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는 또한 마라와 엘림에서 체험들을 가졌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만나를 누렸으며 갈라진 반석에서 나온 생수도 마셨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쟁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되어 주님과의 교통 안으로 들어갔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출애굽기 19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하는 십계명과 규례들이 나오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24장에 묘사된 하나님과의 교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이러한 교통 안에 있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다수의 백성과 함께 산 기슭에 있습니까? 장로들과 함께 청명한 하늘 아래서 주님을 보는 산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의 산 위에 있습니까? 우리는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이 바깥들 성소, 시성소가 있는 성막에 비유할 수 있음을 지난 메시지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백성들은 바깥들에 있을 수 있으나 제사장들만이 성소로 나오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더욱이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영광 안에서 그분의 말씀하심, 그분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원칙은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대다수의 백성은 산 기슭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막의 바깥들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장로들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소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참되게 기능을 발휘한 모세는 산 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성소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40주야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막의 예표론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보다 앞선 자들의 서적에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서 그들에게 빚을 졌으며 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어깨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특히 성막의 체험적인 방면에 관하여 그들이 본 것보다 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게 되기까지 그들은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서 마라와 엘림과 만나와 갈라진 반석에서 나온 생수와 아말렉과의 전쟁의 체험들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 모든 체험들을 거친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들은 합당한 각도를 지닌 위치에서 하나님의 거처에 관한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리적인 관점에서와 영적인 체험의 견지에서 성막과 그 기구들의 예표론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막에 관한 이 모든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있어서의 성막의 의미에 특별한 강세를 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리적인 요지도 주의하지만 체험을 한층 더 주의합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에 사용된 재료들을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재료들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미덕들을 나타내며 모든 것이 거제로서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보았습니다. 재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비하신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취득하고 소유하고 누리고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재료들을 창조하시고 예비하셔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재료들을 취득하고 체험하고 거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번역판이 25장 2절에 나오는 거제라는 번역을 채택하지 않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명확하게 거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제가 승천 안에 그리스도, 즉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부활 안에 그리스도,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요제에 항상 수반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요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거제가 옵니다. 요제는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움직이시며 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장사 되셨지만 무덤이 그분을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흔드시는 분이 되어 무덤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곧 흔드시는 분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때 우리는 그분을 요제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동물의 어떤 부분, 즉 가슴이나 뒷다리가 흔히 주님 앞에 흔들려 드려졌음을 레위기에서 알게 됩니다. 다른 부분들은 거제로서 그분께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요제시요 거제시며 부활하신 분이시요 승천하신 분, 즉 만유의 하늘들로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분이시요 승천하신 분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얻고 누리고 체험해야 합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또 한면으로 우리는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하늘들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 곧 하늘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할수록 그분은 더 우리의 소유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특별한 보물이 되실 때 우리는 그분의 거처, 건축을 위한 재료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거제인 재료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25장 2절에 언급된 거제가 영적인 체험을 암시한다는 사실에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체험 없는 방식, 곧 객관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재료들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반복하자면 먼저 재료들이 우리의 소유와 누림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그 재료들이 우리에게 속하게 되면 우리의 소유가 되고 우리가 그 재료들을 지닐 수 있으며 우리는 자원하여 하나님께 그 재료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여 당신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보물과 소유물을 당신의 거처 건축을 위해 거제로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열거된 재료들은 12이라는 숫자이며 세 부류, 즉 광물과 식물과 동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식물이 산출하는 생명을 나타내며 동물이 구속하는 생명을 나타내고 광물이 건축하는 생명을 나타냄을 보았습니다. 광물들에 관하여 우리는 금과 은과 녹과 호마노와 예복과 흉패에 물릴 돌들에 대해 읽게 됩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장식이나 꾸밈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건축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호마노와 다른 보석들은 대제사장이 입은 견대와 흉패에 사용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 앞에 섬길 때 견대와 흉패가 달린 예봇을 입었습니다. 흉패와 우림과 둠밈을 이용하여 대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은 흉패는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를 적는 데 사용된 거룩한 타자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요점은 흉패가 광물들, 즉 금으로 물려진 보석들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광물들이 첫째 부류로 언급된 사실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행하신 것과 하시는 모든 일이 다 건축을 위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건축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거룩한 계시의 완성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지어진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이것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25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광물들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는다고 말하며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12절은 계속해서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광물들 곧 금과 은과 보석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주의하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지 않고 가치 없고 태워버리기에 합당한 재료들인 나무와 풀과 짚을 사용합니다. 더욱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큰 집에는 귀히 쓰는 그릇인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천히 쓰는 그릇인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에서 우리는 이 큰 집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계를 의미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가운데 소수만이 보배로운 광물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기독교 사역자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을 사용합니다. 이 사역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들은 나무를 사용하지만 다른 이들은 짚이나 그루토기를 사용합니다. 25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언급된 광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예비하신 건축 재료인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건축 재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재료를 직접 사용하여 자신의 거처를 건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얻고 누리고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의 바울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얻고 소유해야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와 승천 안에서 우리의 소유가 되십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집회에서 우리는 자신이 체험하여 특별한 보물이 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영을 해방하여 집회 가운데서 기능을 발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용으로 취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내용이신 그리스도 없이 주님께 큰 소리로 찬양을 드린다면 넘치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여 집회 중에 기능을 발휘하고 영을 해방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과 해방은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객관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에 의해 체험되고 우리 자신의 보물로 우리에 의해 소유된 주관적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집회 가운데서 우리는 이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교회 건축을 위한 재료로 아버지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진 재료이심을 본다면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가련한 상황에 대해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교육과 신학 지식을 자랑합니다. 몇 년 전 어떤 사람이 자기 조직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고 나에게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신학자가 아니었으며 주 예수님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외형적으로 그분은 배우지 못한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그분에 대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건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주 예수님은 심지어 소위 학식 있는 자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독을 먹였었지만 주 예수님은 오셔서 그 백성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자신들의 학위와 신학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은 사실 성경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만을 지니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임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처 건축을 위한 보배로운 재료이심에 대해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보배로운 재료들로 만들어진 흉패를 입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건축 재료들로 체험하고 그분을 흉패로 입는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계시는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 자신들이 입은 건축 재료들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옵니다. 주님의 회복은 오늘날의 종교와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다만 문자로 성경을 아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있습니다. 회복 안에서 우리는 나무나 풀이나 짚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재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환영받을 뿐만 아니라 칭찬받고 찬양받고 높여지고 광고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출판사도 나무나 풀이나 짚을 전시합니다. 회복 안에서 우리는 거대한 나무나 풀이나 짚더미보다도 소량의 금과 은과 보석을 지닐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성경 교사들의 영적인 눈이 멀어 있다는 사실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문자적인 말씀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25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그러한 구절들의 비밀한 실제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가르침에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분의 계시에 주의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는 금. 25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언급된 광물들 중 첫째는 금입니다.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금은 순수하고 영원합니다. 비록 이 금이 그분 속에 숨겨져 있었지만 나사렛 예수 안에는 신성한 본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숨겨진 신성한 본성을 체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형제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는 피고용자로서 행하는 모든 일이 있어서 자신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을 지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형제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며 그 형제에게 무엇인가 무게 있고 귀한 것이 있다는 느낌을 지니게 됩니다. 종교인들은 주 예수님 때문에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몫으로 알았으며 어떤 이들은 그분의 형제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분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행하며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이유는 이 나사렛 사람 속에 감춰진 신성한 본성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젊은이들도 그분의 순수하고 영원한 신성한 본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학교에서나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언가 무게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것입니다. 그들의 언행에서 그들은 탐복할 만한 것이 속에 있다는 인상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중에 많은 젊은이들이 진정 그러한 간증을 지니고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소유한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을 집회에 가져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들도 그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그러한 거제를 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기능을 발휘할 때 나 자신이 교훈을 받고 건축됨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금, 곧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자신들이 체험한 그리스도의 이러한 요소를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체험하고 소유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